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31일 미얀마 석유가스 공사를 제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미얀마 석유가스 공사가 매년 수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창출해 군부에 제공한다며 금융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가 이 자금으로 해외에서 무기와 군수물자를 구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제재를 통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접근을 막고 잔혹 행위를 자행하는 군부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날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와 탄압에 개입한 기관 세 곳과 개인 다섯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모든 국가에게 미얀마 군사 정권에 대한 무기와 항공 연료,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반체제 운동을 탄압해왔습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불법 마약과 무기 판매에 관련된 380명이 체포됐습니다. 안토니오 로페스 푸에르토리코 경찰국장은 31일 미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범죄 소탕 작전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로페스 국장은 마약과 무기 판매를 해온 12개 갱단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총기류 약 80개와 차량 50대, 약 1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 그리고 불특정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각종 살인과 관련된 범죄 조직을 운영했던 부부와 가족, 여성들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장요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30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샹샨 포럼에 참석한 장 부주석과 쇼이구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러 양국군의 관계 발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하에 강한 동력을 보여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양한 안보 위협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쇼이구 장관은 중국과의 실용적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국과 양국 군 관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며 이를 격상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주석은 쇼이구 장관과의 회동에 앞서 환영 행사를 열고 군 의장대를 함께 사열했습니다. 러시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헬리콥터 한 대가 31일 일본 북단의 후카이도 지역 영공을 침범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이 헬리콥터가 현지 시각 낮 12시 44분경 후카이도 동부 네무로반도 상공을 침범했다며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헬리콥터가 매우 짧은 시간 일본 영공에 머물렀고 비행 경로 등으로 볼 때 러시아 소속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엄중 항의했다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미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필리핀에 입항했다고 미 해군 칠함대가 30일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널드 레이건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 그리고 엔티덤함이 28일 예정된 방문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항에 입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항모전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미칠함대 작전지역에 전진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이번 방문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내 해상 영유권을 놓고 대립을 계속해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메델 아길라르 필리핀군 대변인은 31일 이날 남중국해 내 스카보르 함초 인근에 필리핀 군함정이 불법 진입했다는 중국군의 주장을 일축하며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텐준리 중국군 남부정구 대변인은 30일 스카보르 암초 인근에 접근한 필리핀 함정을 법에 따라 추적, 감시, 경고 및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프리카의 인구 파워와 미래 전망을 자세하게 분석한 뉴욕타임스 보도 주목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떨어지는 출생률과 노령화에 따른 사회 비용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인구가 계속 늘어서 2050년이 되면 지금의 2배 가까운 25억 명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인류의 4분의 1이 아프리카 땅에, 특히 15살에서 24살 사이에 세계 청년 인구의 약 3분의 1, 그러니까 35% 정도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와 중국은 인구 대국을 자랑합니다만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의 힘으로 세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다고 전망했습니다. 2050년에 아프리카 중위 연령이 19살, 미국과 중국의 38, 인도의 28살과는 큰 차이가 나는데요. 아직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세계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으로 급파장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아프리카의 큰 도시들 빠르고 분주하게 성장합니다. 세계 판무대에서는 아프리카 음악인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또 미래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아프리카에 매장된 광물 자원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의 입지가 높아져 있습니다. 화장품과 유기농 식품, 샴페인 시장, 아직 개척되지 않은 아프리카 시장에 세계적 기업이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의 성장 가능성을 밝게 보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건과 기회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자, 국가별 상황과 기후변화 등의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프리카의 관건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미국의 국방연구위원회 설립과 군사무기 연구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10월 31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의 첫날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고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하고요. 북부 지역인 비 대신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7도, 최고는 7도에서 25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4도고요. 개성이 15도, 신의주 13도, 원산 15도, 청진 9도, 해산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원산과 함께 23도까지 오르고요. 함흥은 낮 최고가 25도입니다. 개성 21도, 신의주 19도, 해산 13도, 중강 1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에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앞바다만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까지 일겠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안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 하마스와 대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사는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추방시한을 앞두고 국경에 몰려들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들어가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와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간밤에 가자지구 안에서 하마스와 대규모 교전이 있었고 300개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병사들이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고 공군이 목표물들과 테러 기반 시설을 겨냥한 실시간 공습을 수행한 걸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지금 주로 가자 지구 북부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네, 조나산 코니쿠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SNS에 올린 영상에서 군이 가자 북부에서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자 북부에 집중하면서도 군이 현재 가자 전역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코니쿠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하마스 쪽에서는 이번 교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하마스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대원들이 가자 남부축을 침공한 이스라엘과 31일 일찍 교전했고 자체 제작한 아랴신 105 대전차 미사일로 차량 넉 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자 북서부 지역에서는 미사일로 두 대의 탱크와 불도저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사상자가 크게 늘었죠. 많은 나라가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런 휴전 요구 거부하고 있군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30일 TV로 방영된 발언에서 휴전 촉구는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테러리즘 그리고 야만주의에 항복하라는 요구라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도 아직은 휴전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같은 입장입니까?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휴전은 지금 당장 바른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대신에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를 가능하도록 전투를 일시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안에서 인질 한 명을 구출했네요.
네, 이스라엘군이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갔던 여군 한 명을 이 가자지구에서 구조했다면서 이 병사의 상태는 괜찮고 그가 가족을 만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인질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스라엘군은 현재 인질이 모두 2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미국인 모녀와 이스라엘 노인 2명을 석방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인질 1명을 구출했다고 하지만 하마스는 또 다른 인질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하마스가 여성 인질 3명이 나온 영상을 30일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영상에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죄수들과 인질들을 교환하자는 하마스의 요구에 응하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이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 영상이 잔인한 심리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불똥이 시리아 쪽으로 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예이르 페테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가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사태가 시리아로 번지는 게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네, 페테르센 특사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알레포, 다마스쿠스 공항을 공습한 일, 또 미국이 시리아를 포함해서 몇몇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공격에 보복한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이전에도 폭력이 급증했던 시리아에서 이미 점화하기 시작한 화약고에 기름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미국을 겨냥한 공격 배후로 이란 지목하고 있죠?
네,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한 반군들의 공격이 크게 늘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런 공격을 이란이 사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 공격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네, 가자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 보복 공격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8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쪽에서는 약 1,400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 소식입니다. 자, 31일 이 지역에 아프간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는 소식이네요.
네,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 9일에 자국 안에서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에게 31일까지 떠나라고 명령했었는데요. 시한인 31일 아프간인 1만 명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국경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31일까지 파키스탄 땅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파키스탄 정부는 11월 1일부터는 불법 체류 아프간인들을 체포해서 시설로 이송한 뒤에 절차를 거쳐서 아프간으로 강제 추방할 거라고 위협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추방 대상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앞서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인 170만 명이 불법으로 자국안에서 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아프간 이주민과 난민들 400명 이상도 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자, 이런 발표가 나온 뒤에 파키스탄을 떠난 아프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네, AFP 통신은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이 떠났다고 31일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지난 9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대략 6만 명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현재 한 고위 관리는 31일 AFP 통신에 화물차나 트럭 등을 탄 아프간 난민 수천 명이 국경 통과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 정부가 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을 떠나라고 한 건지 그 이유도 들어보죠.
네, 최근에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에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연관됐다는 이유입니다. 사르프라즈 부구티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은 올해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24건 가운데서 14건이 아프간 국적자들 소행이라면서 이번 조처를 정당화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추방 계획은 국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지난 40년 동안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형제 자매 수백만 명을 받아들인 기록 그 자체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난민 한 400만 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있는 겁니까?
네, 소련에 대항한 전쟁, 또 미국의 아프간 침공 등을 포함해서 수십 년간 계속된 내전과 전쟁을 피해서 이 아프간인 수백만 명이 파키스탄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에서 집권한 뒤에도 또 수십만 명이 파키스탄 국경을 넘었습니다.
예. 자, 파키스탄 정부 이번 조처에 아프간 탈레반 정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에 올린 성명에서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파키스탄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아프간인들은 파키스탄의 안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사실 파키스탄과 탈레반 정부 사이는 갈등이 있었죠.
네,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근거지를 둔 반군들이 자국 안에서 테러를 저지르거나 공격하는데 이 탈레반 정부가 이들을 비호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반군들이 아프간에서 훈련하고 공격을 준비하는데 탈레반 정권이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탈레반 정부는 파키스탄 내 테러 등 안보 문제는 파키스탄 안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오늘 세 번째 소식은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활동 지수가 공개됐네요.
네, 중국의 10월 제조업 경기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9.5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경기 흐름을 읽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면서요.
맞습니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등을 조사해서 0부터 100까지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요.
네.
예, 통상 이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 아래면 경기가 위축된 걸로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중국의 PMI 지수가 49.5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수치는 특히 중국이 9월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진 것이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는 중국의 경제 회복력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최근 몇 달치 이 PMI 추세를 보면 중국의 그 제조업 경기 동향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네, 중국의 제조업 PMI는 4월에는 49.2, 5월에는 48.8, 6월에 49, 7월에 49.3, 8월에 49.7로 이 5개월 연속 50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가 지난 9월에 말씀드린 대로 50.1을 기록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바로 한 달 만에 다시 50 아래를 기록한 겁니다.
예. 시장의 전망은 어땠습니까?
네, 시장은 중국의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 10월에도 PMI가 확장 국면을 유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예측을 비껴갔습니다. 당초 블룸버그 등은 중국의 10월 PMI 전망치를 50.2로 제시했었습니다.
이 제조업 분야와 함께 서비스 부문 같은 그 비제조업 분야, 이 PMI 지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월에 중국의 비제조업 분야 PMI 지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비제조업 분야라고 하면은 이 금융, 항공, 요식 등 서비스업과 건축업 등이 포함되죠. 지난달 중국의 비제조업 PMI는 50.6을 기록했습니다. 예, 하지만 역시 9월보다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중국의 비제조업 부문 역시 전달보다 위축된 걸 보여줬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아주 초강력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해제하긴 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속도는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중국은 코로나 봉쇄 해제 후에 올해 초에 폭발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다시 빠르게 둔화하면서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올해 목표치로 잡은 경제 성장률 달성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9%를 달성하는 등 최근 공개된 지표들을 기반으로 5%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네. 예, 한편 중국 정부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 주택 구입 규제 완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이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하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143억 달러의 긴급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파업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가 미국 3대 자동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던 제너럴 모터스 GM과의 타협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청구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에 납부액을 한 달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의회로 가겠습니다. 하원이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을 공개했네요.
네, 하원 공화당은 30일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지원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143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 등 지원에 40억 달러, 레이저 방공무기 시스템인 아이언빔 개발에 12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이번에 공개한 그 이스라엘 지원 긴급 예산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그리고 국경 경비 예산 등을 모두 합친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43억 달러, 우크라이나의 610억 달러 등 총 1,060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이번 예산안에는 이스라엘 지원만 닦였습니다.
자,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만 별도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별개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특히 이스라엘 지원이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안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예산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존슨 의장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또 지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백악관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예산안 공개 이스라엘 지원과 우크라이나 지원 별개로 진행한다는 것 말고도 또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바로 예산 확보 방안인데요. 공화당은 국세청 예산을 줄여서 이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배정된 겁니다.
네. 자, 공화당의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백악관 반응 어떻습니까?
백악관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린 상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국간부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공화당의 예산안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하원 민주당 반응도 보죠.
네, 민주당은 공화당의 예산뿐만 아니라 존슨 의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치 토레스 의원은 존슨 의장이 독이 든 예산안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국세청 예산을 삭감해 이스라엘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는 계획은 매우 문제가 많다면서 새 하원 의장의 좋은 출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원 민주당에서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척시먼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이스라엘 지원을 분리하지 말고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통합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만약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 그리고 미국의 번영을 위해 세계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를 약화시키려 애쓰는 이들로부터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상원에서도 뭐 하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안이 발의가 됐죠.
맞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저 마샬 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한 법안인데요. 하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분리해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를 지원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하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제출한 이스라엘 지원안 표결에 붙이게 될 텐데 언제입니까?
네, 존슨 의장은 오는 11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공화당 221석, 민주당은 212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하게 다수인데요. 민주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공화당이 전원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의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 2명입니다.
네,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이게 끝은 아니죠?
맞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고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 상원은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전체 100석 가운데 51석으로 다수당이어서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제너럴 모터스와 협상해서 잠정 합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사 양측은 30일 잠정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GM과의 잠정 합의에 앞서 노조는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각각 잠정 합의를 맺었는데요. 이번에 GM까지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지난달 15일부터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진행되어 온 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자, 자동차 노조가 GM과 어떤 내용으로 잠정 합의를 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노조가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맺은 합의 내용과 유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동차 노조는 포드와는 물가 상승분을 포함해 33% 이상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고요. 스텔란티스와는 25% 이상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스텔란티스와의 잠정 합의에는 물가 급등 시 이를 반영해 임금을 보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 이 경우는 임금이 33%까지 인상되게 됩니다.
네, 자, GM과 잠정 합의를 이룬 자동차 노조의 숀 페인 위원장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피엔 위원장은 회사 측이 노조를 과소평가했다며 GM과의 잠정 합의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별도 성명에서 노조가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합의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체의 기록적인 수익이 기록적인 합의로 가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GM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메리바라 GM 최고경자 CEO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 노조와 잠정 합의를 타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의 미래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랜 기간 파업을 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어느 정도일까요?
GM 측은 이번 노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8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노조와 자동차 업체와의 임금 일상 합의로 앞으로 업체 지출이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나 다른 비노조 자동차 업체와 경쟁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자, 이번에 GM과의 합의로 자동차 노조가 이제 3사와의 그 파업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미국 자동차 3대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유례 없는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대 자동차 업체 중에서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약 14만 6천 명인데요. 노조원의 약 3분의 1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GM과의 잠정 합의 후 파업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파업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남은 단계는 어떤 건가요?
자동차 노조 노조원들이 3사와 맺은 잠정 합의를 비준하면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만약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합의가 또 무산되는데요. 앞서 자동차 노조는 맥트럭과 잠정 합의 타결 이후 노조원 비준이 실패해 파업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납부가 유예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10월 1일부터 재개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대출 서비스 업체에 징계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죠.
네, 연방교육부가 30일 미국 최대 연방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하나인 미주리주 고등교육 대출 당국에 납부해야 할 720만 달러를 한 달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출 업체에 지불해야 할 납부금을 보류한다고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교육부는 해당 대출업체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80만 명 이상이 10월분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MOH, 그 미주리주 고등교육대출당국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연방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에 뭐 여러 가지 오류가 또 보고된 바가 있었다죠.
네, 연방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학자금 대출업체에 행정상 오류가 있다는 광범위한 보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최근 교육부 내부 메모에는 이런 오류들을 분류해놓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대출자들이 이런 오류를 해석하고자 서비스업체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기까지 평균 약 1시간 동안 기다리는 등 불편함이 속출했다는 겁니다. 이 소모된 통화 시간은 2019년 대비 70%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도움을 요청받기 위해 서비스업체 전화를 걸었던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도움을 받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고 이 공영방송 NPR은 보도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났던 거죠?
약 3년 넘게 중단됐던 대출금 상환이 재개되면서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출 서비스 업체는 팬데믹 기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출자들이 서비스 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또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금 탕감이나 새 상환 프로그램이 나왔기 때문에 대출자 개개인이 자신의 소득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하는 등 조정이 이뤄졌는데요. 자, 이런 변동에 따라 한 달에 납부해 해야 할 대출 상환액이 청구서 금액과 다르게 나오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예. 자,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처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미겔 가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30일 성명에서 이번 조처는 모든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의 심각한 서비스 실패를 대출자가 겪지 않도록 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망가진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고 대출자를 위해 결과를 개선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를 징계한 것과는 별도로 이미 그 피해를 본 대출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대출자들에 대한 조처도 마련이 됐습니까?
네, 교육부는 이번 시스템 결함으로 대출자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이자를 없애고 해당 기간은 공직자 대출금 탕감 PSLF라는 프로그램 명목으로 유예해줄 것을 대출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교육부도 이 상황에 책임이 있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공화당 소속의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교육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대출 서비스 업체가 최선의 성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교육부 또한 대출금 상환 계획과 관련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연방학자금 지원에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책정한 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번에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을 재개하는 만큼 처리해야 할 일거리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예산을 부여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15개 부장관 등의 보좌를 받아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과 장관들은 이른바 내각, 캐비넷을 구성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내각의 기원과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내각 역할을 각 내각 구성 부서의 임무와 관련해 대통령이 요구하는 모든 주제에 조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내각의 분명한 효용성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정치적, 경영적 조언, 부서 간 갈등 해결, 행정 일관성 그리고 정치적 지원 등입니다. 그 밖에 내각 구성원들은 백악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정책 구현에 있어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대통령 내각은 법률보다는 관습에 근거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 1절은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에게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이 각부 장관들의 조언을 구하기를 기대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이 집단이나 개인으로 각료들을 꼭 만나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내각이 미국 역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내각의 유용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1791년 전쟁부와 국무부, 재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을 만나기 시작했고 1793년에 가면 이 비공식적인 만남이 내각이라는 잘 알려진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후임 대통령이 내각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내각과 각료에 대한 태도는 대통령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일부 대통령은 내각의 지원과 조언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대통령은 그저 공식 문제나 통상적 문제를 논의할 때만 내각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현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내각은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과 15개 부 장관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백악관 비서실장, 유엔 주재 대사뿐 아니라 국가정보국장과 미 무역대표부, 환경보호청, 예산관리국, 경제자문위원회, 과학기술정책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수장도 내각에 들어갑니다. 내각 구성원들은 또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현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직 승계 1순위는 해리슨 부통령이며 가장 뒷순위는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내각의 기원과 역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미국의 핵무기 사용으로 끔찍했던 전 세계적인 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현대 핵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은 현대 경제와 군사체제에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미국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은 과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미 의회는 1860년대 남북전쟁 당시 미국 국립과학원을 설립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은 과학연구기관들을 설립해 농업과 공중보건, 항공 분야를 연구하고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연방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자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활동을 조직화하려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립연구회의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연방정부는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연방정부는 성능 좋은 무기를 갖추거나 군 수송 체계를 개선하는 것 같은 명확한 특정 목표를 둔 연구에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연방정부와 미국 과학자들 사이에 전통적이고 제한된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전쟁 초기에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군은 이들의 신식 탱크와 총, 다른 전쟁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 경우 자체적으로 현대식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루스벨트 대통령은 군사 무기 연구를 지원하고 조직하기 위해 1940년 국방연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새롭게 조직된 국방연구위원회에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학 총장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총장, 그리고 민간 연구소인 벨 연구소 사장도 국방연구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이 기관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해냈기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음에 훨씬 더 강력한 과학연구개발기관을 구성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에 설립된 과학기관을 이끈 지도자는 베너버 부시 박사였습니다. 부시 박사는 위대한 과학자이면서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부시 박사는 전기공학 교수로서도 또 발명가로서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미 많은 과학자가 베너버 부시 박사의 명성을 알고 있었죠. 부시 박사는 강도 높은 일을 해낼 과학자들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부시 박사 팀이 연구에 매진한 지 몇 년 뒤 미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전쟁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발명품들을 하나씩 개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해군이 독일 잠수함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고 폭격기가 목표물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로켓을 개발해 미군이 다른 나라 해변에서 상륙 작전을 펼칠 때 병사들의 안전을 보호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 역시 전쟁 중에 다친 병사들을 치료하는 전시 의학 체계를 개선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처음으로 부상병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았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전은 바로 원자폭탄의 발명이었습니다.
1939년 과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편지에 원자의 과학적인 힘을 이용해 끔찍한 파괴력을 일으킬 무기를 만드는 것이 곧 가능할 거라고 썼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또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들기 전에 미국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 최고 과학자들을 선발해서 특별한 과학자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맨해튼 프로젝트라 부르는 비밀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해서 진행한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과학자들이 필요한 모든 연구비와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플루토늄이 발견되면서 원자폭탄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원자폭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로스 앨라모스가 주관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but, B-U-T,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but을 이용해 의견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표현하는 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Today, we're talking about disagreements in everyday conversation.
But we should talk about phrasal verbs.
There you go again, always disagreeing with me. Today, we're talking about disagreements in everyday conversation.
오늘 우리는 일상 대화에서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But we should talk about phrasal verbs.
하지만 구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There you go again, always disagreeing with me.
또 그러시는군요. 언제나 저와 의견 충돌이에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문장의 시작을 but 이렇게 but we should talk about phrasal verbs. 하지만 구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문장을 but, but로 시작하면 강한 의견 불일치를 표시합니다. 다른 문장도 들어보겠습니다.
Hey, nice scarf. I really like it.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Hey, nice scarf. I really like it.
이봐요, 멋진 스카프네요. 저 그거 마음에 들어요.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하지만 지난주엔 안 좋다고 했잖아요.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하지만 지난주엔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but을 이용해 스카프에 대한 강한 감정을 표현한 거 들으셨습니다.
You can start a sentence with an agreeable word, like yeah, to reduce the force of your statement. This way of disagreeing sounds softer and sets a more relaxed tone.
약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의를 뜻하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eah, 네, 그래요를 but 앞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진술의 강도를 낮추게 됩니다. 보다 부드럽고 관대한 어조로 의견 불일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really like it.
Yeah,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그냥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이렇게 하는 것보다 Yeah, but you told me last week you didn't like it. 네, 하지만 지난주엔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Should we go out to eat?
Yeah, but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I didn't get paid yet.
Should we go out to eat?
우리 외식할까요?
Yeah, but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I didn't get paid yet.
네, 하지만 저한테 충분히 돈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봉급을 못 받았거든요. 외식할까요? Should we go out to eat? 이 질문에 그냥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모르겠어요. 제게 충분한 돈이 있는지 이렇게 말을 하면 외식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강하게 들리지만 Yeah, but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yeah, y-e-a-h를 but, b-u-t 앞에 쓰면 외식하자는 의견이 마음에 들지만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보충 설명으로 훨씬 부드럽게 들립니다.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hould we go out to eat?
Yeah, but I don't know if I have enough money. I didn't get paid ye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but, but, 그러나, 하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but을 이용해 의견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표현하는 법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